뭔가가 빠져 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인 라스베가스 장로교회에 세워주시는가. 우리에게 맞는 목사를 찾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확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목사를 택하셔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는가예요. 차이점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미 믿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즉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CEO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직원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마치 자기가 어느 회사의 CEO인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는 무엇일까? 하나를 더 생각한다면 목사는 연예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잘 비유 맞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는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라고 보내주신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사의 양떼들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성도들에게 꿀을 먹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가르쳐주면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따가 공동회의 시간에 투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를 그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목사를 청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목사를 세우는 자리에서 권면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부탁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소명입니다. 목사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따라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의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탤런트가 아니에요. 단순한 재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목사에게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물론 목사에게만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런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쓴다. 목사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한때 거창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저 큰 교회 필요 없어요. 아담한 교회 하나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한 만 명만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고 실제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젬코라고 하는 건물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타겟과 같은 건물이에요. 굉장히 크잖아요. 하나님 요 아담한 요 건물 하나 주시면 여기서 내가 만 명 정도 목회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자기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목사는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 알려지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나 모르는데 못 들어봤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성도가 50명이든 10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목사. 그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가 받은 은사는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목사는 그렇게 각오하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을 직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직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어느 무슨 이제 행정 절차에 혹은 어디 어플리케이션을 낼 때 직업이 뭐냐 occupation 그러면 거기에 목사라고 써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내가 직업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소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세우신 공적인 사역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사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는 절대로 스스로 목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예, 나는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은 모르겠는데 저희 교단에서는 강도사 즉 프리칭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강도사가 되고 반드시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교를 아무리 졸업을 하고 학박사 학위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에 다 통과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콜링해 주지 않으면 교회에서 콜링하지 않으면 목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저희 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위한 사역자라고 한다면 목사가 이제 작은 것으로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목사는 이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목사의 가장 큰 열정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 저도 한때 찬양을 인도했던 찬양 사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막 스피커 셋업 해놓고 세션을 불러내고 연습하고 연습은 보통 우리가 찬양 집회를 하면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연습은 얼마나 한가 하면 보통 한 5배, 6배를 연습하고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 찬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열정을 복음에다가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오늘 읽진 않지만 13절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찬양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타 못 쳐도 괜찮습니다. 교회 행정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만큼은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로서의 자부심, 그 사명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능이 아닙니다. 목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리더십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목사의 본질은 복음을 맡은 사람이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아주 흔하게 쓰는 표현이지만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설교에 목숨 거는 사람. 교회는 절대로 프로그램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저희 교회가 빨리 200명 되고 300명 되는 방법론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 숫자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행정으로는 성도들의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목사라면 목사는 도구로서 칼이 날카롭게 세워져 있어야 되고 도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윤활유가 쳐져 있어야 되고 준비된 사람 거기에 기꺼이 목숨 바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목사는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지요. 네가 나를 사랑 하느냐? 세 번 질문하시잖아요. 근데 그 세 번 질문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 안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교회라고 놓고 본다면 베드로에게 그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오늘날로 비교하면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겉으로는 하는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 교회를 사랑하니까 말씀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상처를 품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성공하기 위한 디딤돌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가 성공하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저희같이 중소교회 그리고 중소도시에 있는 그렇게 별로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맡은 애매한 교회 한때 우리 뭐 홍무사님도 계시고 오래전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한때 라스베가스가 다른 큰 도시로 가기 위해서 목사들이 지나가는 디딤돌과 같았습니다. 정거장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력서에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했다라고 하는 한 줄만 들어가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봤거든요. 70년대 후반 80년대까지 그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디딤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들 세계에서도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인데 목사들 세계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신없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잠깐 갔다가 거기서 좀 힘 좀 키우고 조금 성공한 다음에 그리고 교회 건물 한번 짓고 나서 서울의 대교회로 가면 되잖아.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름 높이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디딤돌이 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곳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소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크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인정받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저희 교단으로 이야기라면 노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혼자서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다. 목사는 혼자서 목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한 14년 동안 나바호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나바 원주민들한테 갔다 왔다 하는데 거기서 보면 다 목회자래요. 자기들 패스터들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안수 받았냐 그랬더니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집회 갔다가 은혜 받고 그 다음 주일부터 집에서 교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태반입니다. 목사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도 그 받으신 부르심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정하는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안수하는 겁니다. 그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임직식입니다. 우리 보통 위임 목사 된다라는 얘기하잖아요. 임직식을 할 때, 인솔레이션을 할 때 마지막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아닌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공정과정이 아니에요. 공정과정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개씨를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섬깁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라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것이 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길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청빙위원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당회가 인준을 하고 그리고 공동회에서 인준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노회로 갑니다. 노회로 가면 노회 목사님들이 다 보고 목사님을 또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거기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인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를 만들어내는 공정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일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일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부부도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났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삶은 살수록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과정은 바로 이와 같이 청빙위원회, 당회, 공동회 그리고 노회라고 하는 절차를 다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검증 절차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까? 목사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러면 끝났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라고 하면 13절부터 시작해서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면하는 일에 전념하라 그랬잖아요.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전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심전력해라. 다시 말하면 한 분 목사가 되고 나면 공부 안 해도 된다. 노력 안 해도 된다.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계속 성장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주저하는 시간인데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공부한 것이 신학교 다녔을 때 공부한 것의 몇 배가 됩니다.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은요, 그냥 산수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모자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한 부분만 팠어요, 저는.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 줄일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20년을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해수로 20년인데 해수로 20년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언제 공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실까 봐 겁나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가지고 1년 반, 로마서 가지고 2년, 이사야서 가지고 지금 8년 차입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할 수 있도록 그것이 맞다고 옆에서 격려해 주시는 것 때문에 공부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미 목사 안수를 받고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편지를 써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쉬지 말아라. 언제까지? 너 죽을 때까지.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시든다.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든다라고 얘기했고 요한 칼빈은 게으름으로 사용하지 않는 은사는 녹수로서 결국은 아무 유익도 남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당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목사님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역할이 당회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표하십시오, X표하십시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은 같이 참여하시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를 교회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내 교회,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든 지체가 은사를 따라 섬길 때, 아마 여러분 주부의 설교 요약 맨 마지막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든 지체가 은사를 따라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행복한 교회, 해피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찾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사를. 기도하겠습니다.